금요일마다 한 16개의 성경 구절을 중심으로 성경 전체의 어떤 내용들을 살펴볼 수 있는 그 말씀들을 함께 묵상하고 있는데, 오늘 말씀은 그 십자가와 연결되어 있습니다. 십자가. 우리 예수님께서 십자가에 달려 죽으셨는데, 십자가에 달려 죽으시면서 하신 말씀이 있어요. 그게 뭐냐면, 오늘 말씀 보면은 요한복음 19장 30절에 보면 예수께서 심포도주를 받으신 후에 이르시되 다 이루었다 하시고 머리를 숙이니 영원히 떠나가시니라 그랬어요. 예수님께서 십자가 위에서 다 이루셨다라는 말씀을 하셨어요. 자, 그러니까 여기서 다 이루었다는 것도 중요하지만 동시에 이 십자가에서 이 말씀을 하신 것이 중요한 거예요. 그 십자가에서 이 말씀을 하신 다음에 예수님이 죽으셨어요. 자, 그렇다면은 예수님께서 다 이루셨다는 것은 십자가와 연결되어 있습니다. 이 십자가의 죽음과 연결되어 있는 거예요. 제가 오늘 이 저녁에 십자가에 대한 이야기를 하려고 했는데 갑자기 제 마음속에 무슨 마음이 들었냐면 우리가 사순절 고난주간, 부활절. 이렇게 지난 지가 얼마 안 됐어요. 그러니까 우리가 사순절 기간 동안에 또 하나님의 말씀을 묵상하고, 고난주간 하나님의 말씀을 묵상하고, 또 이렇게 부활절을 이렇게 맞이하면서 우리가 얼마나 많은 십자가에 대한 이야기를 했습니까? 근데 제가 또 오늘 이 저녁에 십자가에 대한 이야기를 또 하려고 하니까, 아, 이거 너무 반복되는 것이 아닌가. 또좀 지루하지 않을까라는 생각이 들었어요. 어떻게 생각하세요? 또 반복해서 이야기하는 것이 어떠한 의미일까? 이제 그런 가운데에 어떤 마음이 들었냐면, 여러분, 이스라엘 백성들이 안식일마다 반복해서 가르치는 것이 뭔지 아세요? 하나님의 구원, 하나님의 인도를 이야기합니다. 자, 그런데 그 하나님의 인도, 하나님의 구원을 이야기할 때 반복해서 이야기하는 것이 뭐예요? 어떠한 이야기일 것 같아요? 구약 성경에서 유대인들이 지금도 반복해서 하는 그 이야기가 뭐예요? 출애굽이에요, 출애굽. 매 주일, 그러니까 매 안식일마다 반복해서 시간이 날 때마다 가르치는 것이 뭐냐면 십계명을 이야기하지만 동시에 그 십계명을 주셨을 때그 하나님이 주신 그 구원의 은혜를 이야기합니다. 그래서 이스라엘 백성들이 반복적으로 가르치는 것이 무엇이냐? 출애굽이에요, 출애굽. 지금 예수님이 오신 후에도 2000년이에요. 그러니까 한 5000년 전쯤 이야기를 지금도 반복해서 이야기하는 거예요. 그리고 또 계속해서 반복해서 해야 돼요. 여러분, 예수님께서 십자가 위에서 다 이루셨다는 것은 곧 무엇을 이야기하는 거예요? 아버지 하나님께서 약속하신 것. 아버지 하나님께서 약속해 주신 것을 다 이루었다는 거예요. 그리고 아버지 하나님께서 약속해 주신 것이 무엇입니까? 바로 구원이에요. 아버지 하나님께서 약속해 주신 그 구속, 구원이 완성되어졌다는 거예요. 십자가의 죽음을 통해서.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의 죽음을 통해서 죄의 문제가 해결되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예수님의 그 공생애의 중심에 하나님의 그 약속의 중심에 무엇이 있냐면 예수님의 죽음이 있어요. 그리고 우리가 예수님의 그 죽음을 이야기할 때 상징적으로 이야기하는 것이 바로 십자가입니다. 하나님께서 우리를 어떻게 구원하여 주셨는가? 하나님이 어떻게 일하셨는가? 그것을 신학적으로 이야기한다면 구속사라고 이야기합니다. 그러니까 제가 금요일 저녁마다 지금 하나님의 구속사를 창세기부터 요한계시록에 나온 그 성경의 말씀을 가지고 지금 제가 여러분에게 설명하고 또 선포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 구속사의 중심에 바로 예수님의 죽음, 십자가의 죽음이 있는 거예요. 십자가. 제가 이번 주에 지금 저희도 이게 말씀으로 만나요. 성경 공부하고 있잖아요. 그 교재. 그 교재는 2년 전에 써진 거예요. 2년 전에. 그러니까 제가 지금 이번에는 제가 집필하진 않지만 같이 이렇게 리뷰하는 그 멤버로 해가지고 2026년 이 성경공부 교재를 이렇게 지금 같이 만들고 있는데, 목사님들과 대화하는 과정 가운데 어떠한 주제가 나왔어요? 어떻게 이것을 효율적으로 우리가 좀 찾아볼 수 있을까? 요즘 많이 쓰는 것이 뭐냐면은 지금까지 많이 썼던, 예전에는 책이었어요. 책을 가지고 이렇게 주석책을 많이 찾아봤어요. 그러니까 시간이 많이 걸려요. 그리고 한동안은 무엇을, 여러분도 뭐 찾을 때 구글링 한다고 하잖아요. 그렇죠? 구글, 이제 구글로 해가지고 이렇게 찾아봐요. 그러면은 그 웹사이트들이 나와서 어떤 그 관계되어 있는 것들이 쭉쭉 나옵니다. 그리고 요즘은 뭐로 리서치 하는 것 같아요? 목사님하고 얘기하는데 AI로 한다고 그래요. 제가 그래서 뭐 솔직히 AI에 대해서 말은 많이 들었지만, 뭐 AI가 인공지능이라는 것을 알고 있지만, 제가 한번 그 해보려고 했더니 매달 20불씩 내라고 그러더라고요. 가입하라고 해서 제가 그걸 안 했어요. 그런데 구글에서, 구글 AI는 공짜래요. 그래서 제가 그분 제가 물어봤어요. 뭐 모르면 물어봐야 될 거 아니에요. 그래서 그러면은 그게 구체적으로 뭐냐, 어떻게 하는 거냐 물었더니 이제 그 목사님이 딱 가르쳐줘요. 그래서 제가 그거를 이렇게 가입을 하고, 구글 어카운트가 있는 사람들은 따로 가입할 필요는 없더라고요. 그러면서 제가 갑자기 이제 오늘 이렇게 좀 이 십자가에 대한 이야기를 하니까, 사도 바울이 설교를 사도행전에 몇 번이나 했을까? 셀 수가 없죠. 많이 했어요. 그런데 본문 정확하게 내용을 알 수 있는 설교가 몇 번이냐라고 제가 물어봤어요. 그랬더니 다섯 번이라고 딱 나오더라고요. 많이 있지만. 그러면은 구체적으로 그 다섯 번의 그 설교 본문을 좀 가르쳐달라 했더니 촥촥촥 나와요. 되게 신기하더라고요. 그러니까 여러분, 이게 이제 지식을 이렇게 전하는 설교가 되면은 목사들도 쉽지 않을 것 같아요. 동시에 이제 그렇지만은 그것이 맞는지 안 맞는지 이제 분별할 수는 있어야죠. 이제 그러면서 제가 사도 바울의 설교의 핵심 내용이 뭡니까? 라고 질문을 했어요. 우리가 뭐 당연히 알겠지만, 근데 이 AI가 얘기하는 거예요. 사도 바울, 여러분도 한번 생각을 해보세요. 사도 바울의 그 설교의 핵심이 뭘 것 같아요? 복음은 곧 누구에 관한 거예요? 예수님에 관한 거죠. 그러니까 사도 바울의 설교의 핵심은 예수님에 관한 거예요. 당연한 거죠. 그러면은 예수님에 관한 것인데 사도 바울이 예수님에 대해서 뭐라고 이야기했어요? 뭐라고 선포했습니까? 예수님이 누구라고 선포했어요? AI는 컴퓨터니까 다 대답을 하고, 여러분은 AI 컴퓨터가 아니니까 대답을 못하는 거예요? 그리스도, 그렇죠? 예수님이 그리스도라고 선포한 거죠. 그러니까 AI가 딱 그걸 얘기하더라고요. 사도 바울이 제일 핵심적으로 선포한 것은 바로 예수가 그리스도, 예수가 메시아라고 선포했다라고 하더라고요. 맞는 말이에요? 틀린 말이에요? 맞는 말이죠. 그러니까 우리의 믿음은 예수를 그리스도로 고백하는 거예요. 예수를 주님으로 믿는 것, 그리고 하나님께서 그를 죽은 자 가운데서 살리신 것을 너의 마음에 믿으면 구원을 받는다고 성경에 있잖아요. 그러니까 사도 바울이 끊임없이 선포한 것이 뭐냐? 예수가 그리스도예요. 그 다음에 그 두 번째가 뭔 것 같아요? 오늘 제가 얘기하려는 십자가더라고요. 사도 바울이 예수 그리스도에 대해서 선포했고, 두 번째로 많이 이야기한 것이 바로 십자가라는 거예요. 예수님이 이 땅에 오셔서 그 십자가를 통해서, 십자가의 죽음을 통해서 이루신 것이 무엇인지를 설명하고 있는 거예요. 인류의 죄를 대속하기 위해서 하나님의 구원의 계획 가운데에 이 땅에 오신 예수님, 메시아, 그리스도, 그리고 그의 죽음, 십자가 위에서의 그 죽음을 이야기하고 있더라고요. 놀랍지 않아요? 그러니까 AI가 이게 무시할 게 아닌 것 같아요. 정말 놀라운 것 같아요. 이제 그런 설명을 하는 거예요. 그래서 제가 딱 그것을 읽으면서, 그렇지,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의 죽음은 또 우리가 계속해서 반복해서 들어야 되고 그것이 왜 중요한지를 설명하는 것이 우리에게는 너무나 중요하다라는 것을 제가 다시 한번 깨닫고 제가 한번 짧게 우리가 지금까지 우리가 금요일마다 그 묵상했던 그것을 함께 나누기를 원하는 거예요. 아, 그러면은 한 세 개가 더 있는데 그것도 한번 더 얘기해 볼까요? 사도 바울의 그 설교의 핵심 첫 번째 예수가 그리스도, 예수가 메시아라는 것, 그 다음에 십자가의 그 의미, 그 다음에 세 번째가 뭘 것 같아요? 믿음의 믿음. 행함이 아닌 믿음으로 의롭게 되는 것. 그 예루살렘 그 회의에서 제일 첫 번째 그 교회의 공적인 회의에서 결정한 것이 그거 아니에요. 예수를 그 믿는 우리는 그 믿음으로 구원받는다. 하나님의 은혜로 믿음으로 구원받는다. 할례가 아니라. 그러니까 사도 바울이 제일 많이 선포한 것이 뭐냐? 첫 번째는 예수가 그리스도라는 것, 두 번째는 십자가, 세 번째는 믿음으로 의롭게 된다는 거예요. 자, 그러면 네 번째는 뭐냐? 우리가 믿음으로 의롭게 되었는데 이 땅에서 예수를 믿는 그 믿음의 삶을 살려면 우리에게 뭐가 필요할 것 같아요? 예수님께서 우리에게 이 땅을 살아가는 예수님이 다시 오실 때까지 이 땅에서 살아가는 우리들을 위해서 무엇을 보내주신다고 약속해 주셨어요? 성령. 그러니까 제일 첫 번째는 예수님이 그리스도라는 것을 말씀했고 두 번째는 예수 그리스도의 그 십자가의 죽음을 이야기하고 세 번째는 우리가 바로 그것을 믿는 그 믿음 그것으로 의롭게 되는 것이고 그 의로운 삶을 위한 성령을 이야기하는 거예요. 그래서 사도 바울의 설교에 네 번째로 강조된 것이 성령이라는 거예요. 자, 그리고 다섯 번째가 뭐냐? 그렇다면 이 땅에서 우리가 성령의 힘으로 이 땅에서 정말 믿음의 삶을 사는데 그 믿음의 삶을 살아가는 사람들이 함께 모여 예배하는 곳이 어디예요? 어디예요? 교회예요, 교회. 그래서 사도 바울이 교회의 역할을 강조합니다. 사도 바울이 가는 곳마다 세운 것이 뭐예요? 교회잖아요. 그러니까 지금은 바로 우리가 성전이고 우리 한 명이 교회라는 그 의미도 있지만은 근본적으로 우리 주님의 백성들이 함께 모여 격려하고 예배하는 교회의 중요성. 지금도 교회가 중요한 거예요. 교회 없이 내 개인적으로 생활하는 것, 개인적으로 신앙 생활하는 것, 그것은 우리는 믿지 않습니다. 함께 모여 주님의 몸된 교회를 함께 이루어가는 것이 중요한 거예요. 이것을 강조한 거예요. 자, 그러면서 뭐 많은 것들이 있지만 이제 마지막으로 얘기한다면, 자, 우리가 함께 모여 누구를 기다려요? 예수님을 기다려요. 우리는 예수님이 오시는 그 날을 무엇이라고 얘기합니까? 마지막 날이라고 하잖아요. 그래서 종말에 대한 이야기가 있는 거예요. 그러니까 제가 우리가 뭐 다 아는 것이지만 또 이렇게 AI가 한번 쳐봤더니 AI가 바보가 아니더라고요. 다 그거를 이렇게 딱 정리를 해놓는 거예요. 아, 그래서 놀랍다. 목사들 조심해야 되겠다. 성도들도 깨어있어야 되겠다. 그렇기 때문에 우리는 얘는 단순히 지식의 전달이 아니라 정말 그 참 의미, 동시에 아는 것으로 끝나는 것이 아니라 함께 살아가는 것, 이것이 정말 중요하겠구나라는 생각이 들었어요. 여러분, 우리에게 왜 예수님의 십자가의 죽음이 필요합니까? 무엇 때문에 예수님의 십자가의 죽음이 필요한 거예요, 우리에게? 죄 때문에. 성경은 죄의 기원을 이야기할 때 어디를 이야기합니까? 창세기 3장에 나오는 아담과 하와가 범죄한 것. 아담과 하와의 범죄는 구체적으로 무엇을 얘기하냐면 아버지 하나님께 불순종한 거예요. 다른 말로 표현한다면 아버지 하나님과 맺은 언약을 깨뜨린 것입니다. 우리가 하나님과의 그 언약이 깨어졌지만 동시에 우리는 하나님과 뗄래야 뗄 수 없는 관계예요. 우리가 하나님 없이는 살 수가 없는 그러한 존재라는 거예요. 왜 그렇습니까? 우리가 범죄했어요. 범죄에서 에덴 동산에서 쫓겨났지만 하나님과 우리의 관계가 완전히 없어진 겁니까? 완전히 멀어졌어요? 멀어질 수가 없어요. 다른 말로 표현한다면 우리는 하나님 없이는 살 수가 없습니다. 왜 그래요? 하나님이 창조주 하나님이시니까. 우리가 지금 살고 있는, 좀 쫓겨났지만, 에덴 동산에서 쫓겨났지만 하나님은 에덴 동산의 주인이실 뿐만 아니라 이 모든 세상의 주인이세요. 그러니까 우리는 하나님 없이는 살 수가 없고 하나님의 영향력에서 온전히 벗어날 수 없는 그러한 존재라는 거예요. 그렇지만 한 가지 분명한 것은 하나님과의 관계가 깨져버렸기 때문에 하나님의 그 주시는 온전한 은혜를 누릴 수 없는 존재가 되었다는 거예요. 하나님과 교제할 수 없어요.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신 것들을 우리가 온전히 누릴 수 없게 되었다는 거예요. 오히려 하나님과 관계가 깨어져 버렸기 때문에 우리의 삶에, 다른 말로 표현한다면, 저주가 들어온 거예요. 가장 대표적인 게 뭐예요? 죽음. 죽음이 들어왔어요. 죽음만 들어왔어요? 아무리 우리가 수고를 해도 우리가 수고한 대로 온전히 열매를 따서 소유하기가 힘들어요. 우리가 열심히 일해도 우리의 일을 방해하는 것들이 너무나 많은 거예요. 농사를 지을 때 잠깐 한눈 팔고 잠깐 해버리면 그냥 잡초가, 그냥 가시 같은 것들이 나와서 그 열매를 자라지 못하게 하는 거예요. 이것이 바로 죄의 결과인 거예요. 하나님께서는 그래서 그 죄로부터 우리가 좀 자유하기를 원하셨어요. 하나님께서는 의로우신 하나님이시기 때문에 죄에 대해서 분명하게 그 결과를 물으신단 말이에요. 죄에 대한 책임을 져야 돼요. 그래서 하나님께서 율법을 주신 거예요. 율법의 핵심은 뭐냐? 희생제사예요. 희생제사는 곧 무엇을 위한 거예요? 그 제물에게 우리의 죄를 전가하는 거예요. 동물이, 양이 우리를 대신해서 죽는 겁니다. 하지만 그것은 일회적인 거예요. 영원하지 않아요. 그래서 매일의 희생제사를 드려야만 합니다. 죄에서 자유하지 못하고 죄 때문에 이 땅에 온 그 저주들을 감당해야 되고, 그러면서 거룩하신 하나님과 교제하기를 원하지만 하나님의 은혜가 필요한데, 그 하나님의 은혜가 절대적으로 필요한데, 우리가 죄인이 되어버렸기 때문에, 우리 안에 죄가 있기 때문에 그 하나님과 온전히 교제할 수 없는 그러한 존재, 이러지도 못하고 저러지도 못하는, 우리 스스로가 무엇을 해결할 수 없는 그러한 존재가 되어버린 거예요. 그때 하나님께서는 선지자들을 통해서 새하늘과 새 땅을 약속하십니다. 그 새하늘과 새 땅에 들어갈 수 있는 바로 메시아, 우리의 죄의 문제를 해결해 주실 그 메시아를 약속해 주시는 거예요. 그리고 예수님이 그 약속대로 이 땅에 오신 메시아예요. 그래서 사도 바울이 예수가 그리스도다라고 선포하는 것은 바로 예수가 메시아다, 예수님을 통해서 우리가 새하늘과 새 땅에 들어가게 된다, 그것을 선포하고 이야기하는 거예요. 자, 그래서 예수님이 중요한데, 예수님은 이 땅에 오셨는데, 약속대로 오셨는데, 무엇을 위해서 오신 거예요? 죽기 위해서 오신 거예요. 약속대로 죽기 위해서 오신 거예요. 공생애 기간에 예수님이 자신이 죽을 것이다 라는 것, 고난을 받을 것이다 라는 것, 제자들에게 얘기해요, 안 해요? 제자들에게 말씀하십니까, 안 하십니까? 말씀하세요. 그런데 제자들이 그것을 온전히 받아들여요, 받아들이지 않아요? 받아들이지 않아요. 왜냐하면 자신들이 생각하는 그 예수님, 그리고 자신들이 예수님을 메시아로, 그리스도로 믿을 때는 그것은 도저히 일어날 일이 아니에요. 그래서 예수님께서 말씀하시지만 제자들은 그것을 심각하게 받아들이지 않습니다. 그런데 예수님이 그 말씀하신 대로 죽습니다. 어떻게 죽으세요? 십자가에 달려 죽으셨어요. 제가 이 죽음은 죄의 결과라고 했어요. 죄의 결과라는 것은 저주받았다는 거예요. 예수님의 그 십자가의 죽음은 저주받은 우리를 위한 죽음이 된 거예요. 신명기 21장 23절에 보면 그 시체를 나무 위에 밤새도록 두지 말고 그날에 장사하여 너의 하나님 여호와께서 내게 기업으로 주시는 땅을 더럽히지 말라. 나무에 달린 자는 하나님께 저주를 받았음이니라 그랬어요. 많은 죽음이 있어요. 그런데 너무나 분명하게 율법에서 저주의 죽음이라는 그 죽음으로 예수님이 십자가에 달려 죽으시는 거예요. 예수님이 우연히 죽으신 것도 아니고 어떤 상황적으로 억울하게 죽은 것이 아니라 바로 아버지 하나님의 그 계획 가운데에 저주받은 그 죽음을 예수님이 당하셨다고 지금 이야기하는 거예요. 우리의 죄를 대신 지시는 거예요. 여러분, 예수님이 하나님이시니까, 그리스도니까 고통이 없는 죽음이었습니까? 여러분, 목사는 고통 안 당합니까? 예수 잘 믿고 막 성령 충만하고 막 치유의 은사를 베푸는 분들도 있잖아요. 그런 분들은 고통 안 당해요? 예수님은 어떠셨어요? 십자가에 달려 죽을 때, 돌아가실 때 하나님이시니까 하나도 안 아프고 그냥 돌아가셨어요? 하나도 안 아프고 고통도 없이 돌아가신다면 그게 어떻게 저주받은 죽음이겠어요? 어떻게 저주를 담당하는 우리의 죄를 대속하는 죽음이 되겠어요? 예수님께서 너무나 고통스럽고 힘드시니까 십자가 위에서 뭐라고 외치셨어요? 마가복음 15장 34절에 보면 제9시에 예수께서 크게 소리 지르시되, 크게 소리지셨다는 거예요. 엘리 엘리 라마 사박다니 하시니, 이를 번역하면 나의 하나님 나의 하나님 어찌하여 나를 버리셨나이까 하는 뜻이라. 지금 예수님이 십자가에 달려서 고통을 당하시는데 하나님이 나를 버리신 것 같은 것이 아니라 하나님이 나를 버렸구나 라는 그러한 느낌을 가지셨다는 거예요. 혹시 여러분도 이러한 경험이 있으세요? 버린 것 같은 그런 게 아니에요. 야, 하나님 정말 나를 버리셨구나. 하나님이 나한테 어떻게 이러실 수 있을까? 그러며 울부짖으며 소리 지르며 혹시 기도한 적 있으세요? 예수님이 그러한 기도를 하셨어요. 자, 그런데 성경을 보면 예수님이 이렇게 부르짖으며 하신 기도는 그냥 한 기도가 아니에요. 하나님께서는 이렇게 기도하는 사람이 있을 것이고 예수님도 그렇게 기도하셨고 동시에 이러한 사람들을 위해서 약속하신 것이 있어요. 이게 중요한 거예요. 십자가 위에서 예수님이 고통을 당하시고 하나님이 버리신 것 같으냐 아니라 정말 버렸구나 라는 것을 예수님이 지금 소리치며 외치고 있는데 이것이 구약에 이미 예언된 거라는 거예요. 시편 22편에 보면 뒤에 돼 있어요. 시편 20편 1절에 보면 내 하나님이여 내 하나님이여 어찌 나를 버리셨나이까, 어찌 나를 멀리하여 돕지 아니하시오며 내 신음 소리를 듣지 아니하시나이까. 시편 22편에 나오는 시편 기자의 시편을 쓴 사람의 기도에 이런 것이 있는 거예요. 절망적인 상황이 있는 거예요. 신음하는데 하나님이 듣지 않는 거예요. 내가 정말 부르짖고 있는데 하나님이 응답하시지 않는 거예요. 그래서 이 시편의 기자가 하나님께 기도하는 거예요. 자, 그런데 하나님께 이렇게 기도하지만 동시에 그 믿음이 또 나오는 거예요. 시편 22편 24절에 그는 곤고한 자의 곤고를 멸시하거나 싫어하지 아니하시며 그의 얼굴을 그에게서 숨기지 아니하시고 그가 울부짖을 때에 들으셨도다. 여러분, 믿음은 확인하는 거예요. 요한계시록에도 마지막 때에 예수를 잘 믿기 때문에 적 그리스도에게 마지막 그 순간에 사람들이 죽임을 당합니다. 그런데 죽지만 다시 살아나는 거예요. 그 죽을 때 얼마나 고통스럽겠어요. 죽는 그 순간 정말 믿음으로 담대하게 죽는 사람도 있지만 울부짖으며 죽는 사람도 있을 거 아니에요. 그런데 하나님께서는 그 기도에 다 귀를 기울이고 계신다는 거예요. 죽지만, 아, 죽는 것 같고 죽지만 하나님은 그 기도를 다 들으시고 하나님께서 응답해 주신다는 거예요. 그래서 이게 우리가 부활을 이야기할 때 그 심판의 보좌 앞에 서는 것을 이야기할 때 우리는 연옥을 믿지 않습니다. 어디에 대기하고 있는 게 아니에요. 하나님의 그 시간은 우리가 생각하는 그 시간이 아니에요. 그래서 지금 죽는 사람이나 과거에 죽는 사람이나 미래에 죽는 사람이나 똑같이 심판의 보좌 앞에 서는 거예요. 심판의 보좌 앞에 섰을 때에 하나님께서 충성된 믿음의 사람은 영생으로 하나님의 말씀에 순종하지 않고 믿음을 저버리고 배교한 사람들은 영벌로 가게 심판하시는 거예요. 이게 바로 하나님의 시간, 하나님의 때입니다. 내가 죽은 다음에 하나님께서 들어주시면 그때 무슨 의미가 있냐는 게 아니에요. 나는 마지막 그 순간까지 하나님 앞에 부르짖으며 기도하고 하나님은 하나님의 때에 하나님의 방법으로 우리에게 다 응답해 주시는 거예요. 요한복음 19장 30절에 예수께서 신포도주를 받으신 후에 이르시되 다 이루었다 하시고 머리를 숙이니 영혼이 떠나가시니라 그랬어요. 다 이루었다 하시면서 예수님이 죽으셨는데 죽음으로 끝나는 것이 아니라 다 이루셨기 때문에 아버지 하나님이 또 그를 살리시고 동시에 우리도 예수님처럼 살아날 수 있다라는 그 소망을 주신 거예요.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신 그 은혜가 있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는 지금 이 순간 믿어야 돼요. 믿어야 돼요. 무엇을 믿어야 됩니까? 베드로전서 2장 24절에 보면 친히 나무에 달려 그랬어요. 나무에 달려 죽는다는 것은 저주받았다는 거예요. 부끄러운 거예요. 창피한 거예요. 수치스러운 거예요. 그런데 친히 나무에 달려 그 몸으로 우리 죄를 담당하셨다는 거예요. 여러분, 이것을 믿으시기 바랍니다. 그래서 십자가가 중요한 거예요. 반복해서 얘기하는 거예요. 예수님이 그 십자가의 죽음을 통해서 나의 죄를, 여러분의 죄를, 우리의 죄를 담당해 주셨다는 거예요. 이는 우리로 죄에 대하여 죽고 의에 대하여 살게 하려 하심이라 그랬어요. 그리고 오늘 우리들에게 이 십자가는 어떠한 의미냐? 같이 죽는 거예요. 예수님과 함께 죽는 거예요. 동시에 예수님과 함께 사는 거예요. 예수님과 함께 사는 거예요. 어떻게 살아요? 의인의 삶을 사는 거예요. 동시에 의인의 삶은 뭡니까? 아브라함의 믿음이 뭐예요? 말씀을 믿은 거예요. 하나님의 약속을 믿은 거예요. 오늘 우리들이 그 믿음의 삶을 사는 거예요. 다시 한번 강조하는 거예요. 우리의 죽음은 그냥 쉽게 주어진 것이 아니라 그가 채찍에 맞음으로 십자가에 달려 죽음으로 우리가 나음을 얻었다라는 거예요. 그것을 믿으라는 거예요. 예수님께서는 우리의 죄를 다 해결해 주셨고 이제 우리는 무엇하기만 하면 돼요? 믿기만 하면 돼요. 믿는 자는 곧 우리 안에 계신 성령을 확인하게 되는 거예요. 하나님께서 나를 이렇게 인도해 주시는구나라는 것을 확인하게 되는 거예요. 예수 그리스도의 그 십자가의 그 죽음이 바로 우리의 그 울부짖음에 대한, 정말 하나님을 향한 그 울부짖는 기도에 대한 응답인 거예요. 오늘 이 저녁에 함께한 여러분들이 이 놀라운 하나님의 사랑을 의심하지 않고 하나님의 그 은혜를 믿는 믿음의 삶을 살 수 있기를 바랍니다. 그래서 성경을 읽으면 읽을수록, 신약 성경을 읽으면 읽을수록 반복해서 나오는 것이 뭐냐면 믿음이고 인내예요. 믿음이고 인내예요. 그리고 인내한다는 것은 단순히 기다리는 것이 아니라, 참는 것이 아니라 믿고 행하는 거예요. 우리가 지금 믿음의 삶을 사는 것이 그래서 중요해요. 오늘 이 저녁에 함께한 여러분들이 믿고 인내하며 하나님 앞에 나온 줄 믿습니다. 이게 행함이 중요한 거예요. 믿음이 없는 사람은 또 행할 수가 없어요. 우리의 믿음이 행함으로 증명되고 또 동시에 그 행함이 믿음으로 다시 한번 더 크게 아름다운 열매를 맺는 우리 모두가 될 수 있기를 바랍니다. 기도하겠습니다.